여러분, 이렇게 같이 자리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 기대와 또 소원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이 자리를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서 장로님들 여러 분 오셨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내년부터 시무하실 장로로 피택되신 집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권사님들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모냥 안 내시고 그냥 덮으신 채로 일어나시죠. 권사님들 일어나시죠. 거기 오해서 권사님 웃지만 말고 일어나십시오. 예. 자, 박수로 마저. 미국 뉴저지에 가면, 옛날 그 미국 남북전쟁 끝나고 종전협정을 맺은 역사적인 조인식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제가 지금 잊었는데요. 별로 크지 않고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에 최연소 회원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을 잊기는 글렀으니 주변에서 젊은 세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를 찾아 나서자. 그래서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 나서서 고른 교회가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되는 김종국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끊어졌으니 우리 교회와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합쳤어요. 그래서 매주일 두 번 예배를 봤습니다. 한 번은 영어로 보고 한 번은 한국어로 보고 그렇게 두 번 예배를 보고 저희 교회에도 그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까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인 교회가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본산지인 한국에 자기네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아직도 고백하는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실에 그 교회에서 보낸 그 교회 전경이 담긴 감사의 그 편지가 조금 큰 액자로 우리 교회에 있고 다녀간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셨을 때 그 신앙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모든 허락한 인류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다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족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마음으로 가졌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60대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부흥주의 시대, 성공시대를 살면서 신앙의 본질이 성공인가 하는 질문을 했던 우리 남포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다면 차별화하거나 우열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된 본질을 넘겨줄 수 있다면이라고 바랬었고 기대치 않은 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하나의 현상을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부에 할 내용은 신앙론이고 중간에 한번 쉬고 2부는 교회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이기보다 여러분들 하시는 질문을 오늘 저녁 이 내용으로 조금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은 제가 복음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내일 질문도 좀 더 받을 테니까 오늘은 아마 어지간히 진행을 해도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좁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신앙론을 간단하게 요 개념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제기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거나 폄하할 마음 없이 약간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사실 승승장구했습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하는 문제 제기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든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보다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과 도전에 신자로 맞서고 또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나 관심으로 폭을 좁히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찾아오시는 그리고 쌓아내시는 넓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고 삶은 도전이며 무대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바치는 것 그것에 전혀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벅차다 이 벅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응해 달라는 뜻입니다. 명분과 결과를 중요시하기보다 과정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명분을 세우면 몇 가지 주제로 신앙이 단순화되거나 축소됩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부닥쳤던 제일 많은 도전은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교보다 넓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40대 전후로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삶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살고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직업인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분과 결과라는 보이는 결과로 한국교회가 힘껏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명분화되는 바람에 이런 일상과 범상한 것들이 그 크기와 깊이에서 외면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오늘 그런 차원에서 질문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을 받아가시는 저녁이기를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좀 목사님께 던지고 싶은 그런 분들 이제 손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좀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 궁금한 것도 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좋은 질문 하나가 전체 생각을 이렇게 확 모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질문 던져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편안하게 꼭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본인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참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고 또 본인 나오신 분도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이렇게 약간 목사님께서 이런 범주 안에서 한번 좀 의견들을 나눠보자 생각들을 나눠보자 하셨는데 혹시 목사님께 궁금한 것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늘 보면 처음 스타트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스타트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여기요 이제 막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편안한 질문도 좋습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 앞쪽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남포교회에 있는 조원민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쉽게 서두를 꺼내고자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 제기와 또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현실의 상황과 도전의 신자로 맞서고 살아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 남포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뭐 각 설교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싶은 건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 이런 현실에 맞아서 신자로 살아내는 것을 남포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형태라든가 모양, 틀 이런 것이 목사님 생각하는 어떤 형태와 틀이 있다면 저희가 장년부를 그런 모습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옳다는 울타리나 그런 것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메시지를 통해서나 끊임없이 저희들도 뭐랄까요, 저희들이 인식도 하고 또 이런 것은 인정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끼리 현재에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청장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만들어가거나 어떤 형태로 좀 만들었으면 싶은 목사님의 생각이 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이것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하면요, 대답하는 사람한테 인생을 떠넘기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긴 웃깁니다.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2번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지금 질문 때문에 생각나서 하는 간접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장년부에 적을 두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장년부에 적을 두신 분들이 한 3분의 1 되고 3분의 2쯤은 장년부에 적을 두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흘러 남포교회까지 오셨는데 참 잘 흘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신 것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60대입니다. 58세까지도 붙여주죠. 우리는 아이를 낳은 것 같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쁜 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이라고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어색해하지 마시고 애기로 보시면 다 알죠. 애들은 전혀 눈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위치와 교회에서의 처신을 해 주십시오. 장년부에 들어오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또 봉사부 어떤 위원회에 소속하시고 구역에 들어가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어색해서 머뭇거리지는 마십시오. 구역에 편성을 해드렸더니 어느 구역에 가신 분이 너무 반가워해서 그 다음부터 못 갔답니다. 다 어른들만 있고 젊은이라고 자기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딴전을 부릴 수도 없고 결석을 할 수도 없더래요. 그래서 못 갔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1년에 두 번만 나와주셔도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반가워하는 교회도 드물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얘기합니다만 대를 잇는다는 개념에서 배워나가시고 시행착오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특권으로 인식하시고 자신 있게 교회에 나오셔서 아무나 붙잡고 물으시고 원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전혀 다르지만 굉장히 잘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원민 집사님께서는 이제 나오셔서 그 본인 소개를 이렇게 뭐 상세하게 꼭 그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분들 또 이렇게 나오시면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꼭 성함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냥 때우시지 마시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저희가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가.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벌써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되는 시간 텀이 확 줄어들었죠? 예.
안녕하세요. 남포교회 제가 20년 다녔는데 여기 앞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저는 김선영 A고요. 분당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 목사님과의 말씀 시간이 있어가지고 꼭 가려고 그랬는데 집안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오늘 또 시간 저번 주에 주보를 보고 와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그러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에 대한 존칭이 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종 박영선을 너한테 주리니 네가 가서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나오고 거기서 교회 수련회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처음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는 계속 내수동교회를 다녔지만 수요 예배는 계속 남포교회를 다녔어요.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결혼해서는 계속 남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제 인생 저 감동스러운 얘기 나오면 울음이 나오는데 좀 양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구역에 속하지 못해 사람들을 많이 모르고 살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말씀 많이 듣게 되고 구역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남포교회에 오래 계시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제가 조금 봤어요. 솔직히 교회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최근에 많이 얘기하시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표정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교회를 나오냐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진 않았지만 교회 분들을 보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나이 드신 제 교회 구역 분들이 55세, 6세, 7세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은 교육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신앙이 한 분 한 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울음이 나오려고 그랬한 가지 이제 제가 막 교인, 목사님을 즐기기 위해서 질문을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과 삶과 명분과 결과보다 이런 거 산다는 거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 살지만 실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몇 분들한테 들었어요. 솔직히 실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 우리는 그렇게 심오한 어떤 원칙과 진리를 주시면 적용도 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참 배우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배운 것은 적용하는 실제적인 예들을 간증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누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잘 됐다 아니면 결국은 잘 안 됐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그럼 이렇게 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없어요. 남포교회는 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금 많이 발표하셨는데 잘 몰라요. 보통 이 교인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분란이 있었다 아니면은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접하면 적용도 아까 그 집사님 우리 제 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틀로 남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용할 때 좀 쉽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고통은 우리가 꼭 감수해야 되는 거다.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구체적인 삶에서 그럼 아까도 만약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편해야지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면 어떻게 편하게 얘기합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을 우리의 할 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이 왔을 때 아 받아들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아 이럴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고통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하는 방법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렇게 자료들이 쌓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그 산고의 고통을 느낄 때 아기가 나왔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고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쁘게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원리와 진실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훈련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다 있는데 못 느끼고 있고 배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여행과 같다. 아, 그런 얘기를 그 제럴드 스위처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표현합니다. 여행과 같다는 건 뭐냐 하면 늘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모르는 데를 가보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사건을 만나는 건데 나의 실력과 나의 준비된 것만큼 내가 그 처음 만나는 환경과 조건을 대응하는 것이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교회 분위기는 아직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의 성공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을 가지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면 언제나 이게 뭔가 싶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답을 아는데 그렇습니다. 답을 아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아주 그 제럴드 스위처 목사님이 잘한 게 이거죠.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어떤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리라 라는 얘기가 답인데 정작 당해보시면 그 답이 제일 싫습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됩니다. 아는데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 판정을 받거나 불치의병 판정을 받으면 맨 처음 그런대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원망한대죠. 하나님 왜 납니까? 그 다음 나중에 체념한대는 거죠. 그런 과정 같이 신앙생활이 훈련을 잘 시키고 공식을 주입시켜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방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럴 거라고 믿는 것은 당하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하면 제일 중요한 신앙의 반응은 버티는 겁니다. 버틴다는 것은 자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형통하고 기쁜 일에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무슨 답도,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항복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누가 먼저 포기하고 자폭하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견디느냐의 싸움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버티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남은 방법은 없다. 나는 이미 방법이 없다. 근데 하루도 버텨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시라. 어떻게 하시나 보겠다. 거의 원한에 사무친 것 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돼서 보니까 제가 성공하고 승리했던 길 말고 억울하고 참담했던 길들의 끝이 내가 소원했던 것의 결과보다 좋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더라. 거기만이 답이 있더라. 결국은 감사로 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 환자를 만나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병은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이러이러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달픕니다. 주사도 아프고 약도 먹으면 소화 장애가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먹으면 결국 낫습니다. 중간에 버티지 못하시고 약을 끊으면 그때까지 치료한 것이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듯이 신앙생활이 쉽고 공식화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답밖에 없는데 겪으셔야만 합니다. 겪으셔야만. 근데 그 겪는 것이 마치 아무도 목격을 극복해내지 못할 길인 것 같이 어렵습니다.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전 해병대를 나왔는데 내가 왜 해병대를 갔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죽지 않고 제대했는지도 지금 와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뭐 해병대가 훌륭하다든가 무슨 그렇게 잘났다든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견뎠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견뎠냐면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견뎠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폭할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결과를 보게 되지 여러분이 용기가 있어서 자폭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를 못 보실 것이지 내가 극복을 해서 이긴다고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아, 이거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손해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화이팅 이러면 저도 멋있고 여러분도 지금 좋고 살다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럴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물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길 거라고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중간에 무슨 신앙의 길이 있다우냐라고 누구나 외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기를 쳤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겼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조금 거리가 생겼죠. 그래도 이게 솔직하고 진솔한 성경적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이재철 집사님 나오셔서 그 간증 한번 하실래요? 지금 이 답에 대해서 본인이 간증을 갖고 있잖아요. 망해갖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로? 그것도 무슨 갑자기 노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선영 성도님, 성함이 맞죠? 김선영 A. 네. 저희 보통 이제 그쯤 이름 뒤에 A가 이렇게 붙으면, 어느 이름이나 A 정도 붙으면은요, 기본 15년은 더 다니신 분이 맞아요. 저희 남포교회 한 20년쯤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다고 그러시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아니면 이렇게 20년 되신 분인데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참 굉장히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제가 저 보신 분들은 도서관 사부에서 제가 봉사하고 있고 또 시온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요. 또 낯 익은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상당히 외람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깨는 질문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누구보다도 박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해왔고 그리고 또 좋아해왔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리고 감히 제가 말씀드려서 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이렇게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지만 제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 나름의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것이 어떤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없어도 제가 신앙이 깊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는 부분으로 이제 저는 사실은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 과정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는 사실 뭐 저 지금 이 자리에는 또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제가 사실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남한 사회에서의 어떤 그 386 세대를 거쳐왔고 또 지금 장년부에 계시는 분들이 한 39세에서 어떤 그 49세라는 이제 386 세대를 이렇게 거쳐온 사람들인데 제가 남포교회를 한 올해 한 9년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됐고요. 제가 9년 전에 남포교회를 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완벽한 무신론자였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기독교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대학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가 사실 거의 한 십몇 년이라는 엄청난 공백기를 뛰어넘고 사실 남포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오랜 세월을 기독교를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줄은 사실 저도 상상조차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단지 이렇게 설교만을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기독교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분명히 세상에 보여지는 만큼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은 정말 그 진리와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유일한 어떤 부분이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질문을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쁘시다고 하셨고 이 자리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신앙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려운 시기를 거치시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 보시면서 많이 흐뭇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전 사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한 9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아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개입하셔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은 나름대로 들지만 기독교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할 수밖에 사실은 없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실 이제 지금 첫 번째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주로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그 성화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저희가 살아나가고 있는 현재 생활 공간은 사실 이제 법과 그리고 사회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저희가 과연 현재 처해하고 있는 저희 사회생활과 아니면 사회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제가 그게 끊이지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 기독교 안에서 그 답이 명확하게 사실 이제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이제 바울 그 저기 로마서의 12장인가 13장에도 나오다시피 현재의 권력은 이제 신이 내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사실 이제 모든 기독교는 사실 이제 현재 권력에 사실 이제 동조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짐작하건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는 뭐 대놓고 지지를 하지도 않으시고 대놓고 비판을 하지도 않으시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어떤 중용이랄까 어떤 중립적인 부분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가장 현명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설이지만 사실 70, 80년대에 어떤 한국이 굉장히 어떤 그 독재 정권을 지나오는데 이때 사실은 목사님처럼 지금과 같이 어떤 대형교회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서 그런 현실 속에서는 어떤 사회적 발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때는 물론 그때도 이제 침묵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전 그래도 이제 실망 안 하거든요. 실망 안 하고. 아니 그 실망 안 하고 지금도 뭐 그 어쨌든 민감한 어떤 부분이 왔어도 여전히 실망 안 합니다. 실망 안 하는데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의 신앙생활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고 나이가 많건 어리건 간에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여동생이 막 이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동안 사실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여전히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실 솔직히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 말고 여전히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해오셨지만 어떤 그 사실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적 담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이게 제가 솔직히 느껴지는 소견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뭐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꺼려 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물론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저도 제가 많은 복잡다단한 개인적인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짐작에 가지만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가 외람되고 건방지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제가 일을 했을 때 과연 남부교회를 제가 어떻게 다닐 수 있을 건가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 제가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남자랑도 헤어졌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 제가 많은 결단을 내렸어요. 정말 아주 힘든 결단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결단 내린 거대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싶은데 그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이제 제가 이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예수님, 제가 목사님 그 요한복음 설교를 초창기 설교를 하셨을 때 가장 제가 마음 속에 와닿던 부분이 예수님은 정치사회 변혁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죽으려고 왔다. 저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절대로 제가 볼 때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이런 거지라든가 정말 못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셔서 사실은 같은 생활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지 그분들이 있는 사람이나 지배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는 안 믿고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신론자가 됐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런 구도를 완전히 깨뜨려줬어요. 저의 그런 어떤 그 양분되는 이런 생각이 목사님 설교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그것이 그 너머의 기독교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여주시면 제가 너무나 그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 참 개인적으로도 만나 뵈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한한 애정과 존경심을 표하고 계신 분 성함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그 제가 이름이 홍미숙이고요. 그 시온성가대 저희 화면에 오시면 저 볼 수 있는데 새벽에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시고요. 도서관도 많이 찾아주세요.
아주 통쾌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좋은 질문으로 의도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제 주변에 그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일어나서 그 수련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난 아직도 믿음이 안 간다.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저랑 장기간 여름 수련을 마치고 지금 한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홍미숙 씨라 그러셨죠. 이런 거 한번 하시면 확 알려집니다. 그때 뭐 하신 분? 이 질문에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본인도 놓치고 있을 거예요. 그 답답해 하시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던 그 여름 수련회 왔던 친구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친구가 이민을 가려고 그래요. 왜 이민을 가려고 하냐면 한국에서는 못 살아먹겠다는 거예요. 왜? 가장 큰 틀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때 어느 유치원인가 불났을 때 그 뭐 국가대표 한 그 부부가 이민 가버렸나요? 화가 났죠.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소방차가 늦게 출동을 한다든가 뭐 진입로가 막혔다든가 뭐 가장 간단한 안전 점검이 시행되지 않는다든가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어도 결국 개인 인생은 그 사회와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틀과 개인이 살아야 하는 거는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린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정부에다가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큰 틀이 무너지면 예를 들면 지붕이 날아가 버리면 안에 인테리어가 암만 좋아도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국 기독교의 큰 틀을 짜는데 제가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테레비를 뭐 LCD에서 LCD가 맞아요? 그래서 뭐 LED인가 가자. 뭐 더 큰 걸 가자. 화상도가 좋은 걸 가자. 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저는 빨리 지붕을 씌우자. 빨리 벽을 쌓자. 비바람부터 막고 보자. 그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화를 내신 것만큼 목사님 뭐하고 계시냐? 정치, 경제, 사회 왜 가만히 계시냐? 그거 위에 있는 틀,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작정, 허락하신 믿음의 중요성을 정치, 경제, 사회보다 어느 한 유명한 정말 역사상 유명한 뭐 링컨 같고 누구 같고 하는 사람보다 더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비교할 수 없도록 틀림없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쌓아놓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얘기는 하나만하다. 이 때문에 정치에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뭐냐라고 이 독재가 말이 되냐는 그거보다 더 큰 것.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약속이 있느냐가 더 급하기 때문이고 그걸 해놓지 않고서는 들어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살살 아마 구체적인 언급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이제 가끔 눈치껏 한마디씩 하겠습니다만 그거 시원한 것보다 제가 하려는 원칙을 아시겠죠. 한 나라의 정치를 하려면 옛날 동양에서는 그게 철학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과 다른 것은 동양 철학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윤리였습니다. 그게 인의예지신입니다. 동양 철학이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나라를 다스리려는 덕목과 윤리를 가르친 것이었고, 서양 철학은 생각하는 법입니다.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참 다르죠.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 철학을 하면 왜 어렵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 철학이 왜 시작됐고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걸 몰라서 어렵습니다. 외국어를 하는 셈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지금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요 전 질문하고 합치면 전 질문에서는 공식화시켜달라.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 이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게 해달라. 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건건마다 이렇게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현실의 실용성이 있게 가르쳐달라는데 큰 틀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가장 기본으로 무엇부터 하냐면요, 도량형의 기준을 만듭니다. 1km, 1m, 1cc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뭘 하죠. 그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금 뭐 그게 바뀌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데, 우리 때는 좌측 통행이었어요. 요새 우측 통행이 돼서 서로 부딪혀요. 세대 간에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우린 자동차가 우측 통행 아닙니까? 여기 동남아 가면 좌측 통행하는 나라 많은데 가면 얼마나 애매하냐면요, 약속한 장소에 차 몰고 가면 대각선에 가 있어요. 우측 통행으로, 우측 통행이 통행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찾아가는데도 대각선에 가 있다니까요. 좌측 통행하는 사람들하고 우측 통행하는 사람들하고, 우측 통행하는 사람들은 우회전, 우회전으로 가서 그 자리를 가고, 좌측 통행하는 사람들은 좌회전, 좌회전을 해서 가서 이렇게 대각으로 가서 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결코 현실에서 먼 게 아니라 현실을 담아내기 위한 큰 틀을 만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 발언하실 때 그 열성과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그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말을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막 그 방금 발언하셨던 우리 홍미숙 성도님, 그 처음부터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셨으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말씀 다 하시고 나셔서 성함 말씀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금방 뭐 모습이 확 달라지셨었어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일부 성가대도 하시고 또 도서관 봉사도 하시고 가면 이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조금 먼저 하시긴 하셨지만 먼저 좀 질문을 받고 기억하셨다 같아요. 순서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남포교회 다니게 된 이유는요. 그 저희 신랑이 교회 다니면 제가 결혼한다 그래서 저희 신랑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저를 쫓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주례까지 서주셨는데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도저히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남포교회로 예,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는 정말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설 생각은 없었는데요. 이 기회가 아니면 여러 장로님들과 또 부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 어쩌면 강력한 요청을 드리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꼭 예, 강력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예,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 삶은 도전이며 무대이다. 예. 우선 삶은 도전이라는 것에서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삶의 상황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미치시게 하실 분은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믿지든지 아니면 남기든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전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겨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이다. 삶의 무대라는 것은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아무리 보자기로 싼다 그래도 그 빛이 그 보자기 사이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좋든 싫든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쟤는 예수쟁이야라고 말하는 손가락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분과 결과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과정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명분과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불의한 종의 비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였던지, 악한 일을 하였던지, 착한 일을 하였던지, 명분이 어떤가 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종에게 불의한 종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그 종은 이 세상에다 곳간을 채우고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하늘의 곳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지난주 수요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서 왠가 딴 생각을 해서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뭘 도우신다는 걸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도와주시길래 이렇게 뜻재하게 맨날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예,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실족하거나 성공하거나 또 하나님께 외면을 하거나 한눈을 징끈 갖고 있거나 살살 나쁜 짓을 할 때도 저를 잡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현실의 상황과 도전에 신자로 맞서고 또 살아내는 것이다.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살 때마다 예, 저는 나라와 정치와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도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힘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듣고 정말 교회 오기 힘들었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억지로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 가야 되는 데가 교회니까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그러면 힘도 받고 이제 위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의 도움이 내 생활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활을 한 거는 정말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동안에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바라보신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많이 교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저는 정치, 경제, 사회를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저희 신랑을 여러 번 간곡하게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야 돼 그러고 마지막에 제가 전화를 딱 해서 안 오면 이혼이야! 딱 했더니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와서요.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희 신랑이 저랑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짝이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저는 저희 신랑도 사랑하고 저희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폭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이 간격은 신랑과 아이, 저희 가족 이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신랑이 교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오고 싶고 아침에 눈 뜨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웃음 짓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아이들은 저희 큰애는 약간 염세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작은애는 한없이 밝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나를 여기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끌어오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느낀 것이 맞던지 틀리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남포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구역 안에서 이 아이들이 큰소리치고 놓지 않고 자라나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재미없다라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또 그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 점점 아이들이 커가니까 기가 이렇게 부딪힌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 서로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현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 있는 초등부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가슴이 아파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님들 되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께 제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분의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론까지 기조 발언을 하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은 뭐 정말 그 예를 들면 그 자녀들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자녀들이 교회가 재미없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교회가 재미있으려면 아주 세상을 모르든가 세상을 뚫고 나오든가 그래야지 그 과정에서는 교회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타협도 하시고 그렇게 지나옵니다. 굉장히 그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가 분명했던 교육과 제가 다른 답을 제시하는데 분명한 증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각각 다 그 신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어떤 땐 헌신했다가 어떤 땐 또 지루하기도 했다 답답하기도 했다 반발도 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데 교회 모이는 아주 큰 그 장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늘 저녁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 널뛰던 사이사이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나만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보러 오는구나 하는 것은 큰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사람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가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거의 관심 없는 얘기요, 모를 얘기들입니다. 제 설교는 이제 깊어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자라면서도 겪은 거지만 제목 보고 본문 보면 나보고 하래도 그만큼 할 만한 설교를 반복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다 좋으세요. 저희 교회는 졸진 않는데 인상을 쓰죠. 그런데 그걸 들으러 온다니까요. 제가 아주 크게 은혜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화면 하나 놓고 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하는 질문들이 너무 동떨어지고 어쩌면 나는 벌써 지나온 얘기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저런 얘기를 하나 싶은 것들도 다 신앙의 폭이라는 게 이렇게 넓고 크구나. 하나님이 그 다 이렇게 싹 안으시는구나. 그래갖고 남포교회라는 데로 다 모았구나.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모았구나. 이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무슨 지구촌교회 그런 식으로 남포교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했는데 국산사자 은미채 하듯이 이렇게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 교회들을 이렇게 다 지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선가는 그런 색깔과 전공과 관계없이 이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 주인이 되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관객이 되지만은 않겠다 하는 교회를 하나 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은혜를 또 유익을 얻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교회론으로 오시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실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면서 그런 경험하셨겠지만 부모가 뭔가 그런 생각 그 자식일 때는 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이 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여 나를 그의 몸으로 당신과 나를 운명으로 묶으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봉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무게를 실어주러 오는 것도 아니며 책임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부분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건 두고두고 우리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은 여러분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무에 달린 열매들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듯이 한 몸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의 일사불란한 결집이나 힘이기보다 그래서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독립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듯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아까 얘기한 동양철학은 정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는데 인의예지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뭔가? 제일 우선해야 되는 하나가 뭔가라고 어떤 춘추전국 시대 왕이 물었습니다. 현자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다 좋은 의미 아닙니까? 인, 어질 인, 오를 의, 예, 알지, 믿을 신, 이 다섯 가지 덕목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각각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십시오. 인, 의, 예, 지, 신. 어느 거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 현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라고 합니다. 왜 예라고 했느냐 하면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것이 통치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참 좋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기울 수 있냐면 의에 기울 수 있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뜻밖의 성질을 부리는 수가 많습니다. 옳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옳다는 것과 명분이 손을 잡고 거기에 헌신이 덧붙여지면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여 사랑하여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자기보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은 하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관용과 너그러움 그리고 웃음의 필요성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웃는다는 게 뭐죠? 상대방의 한계를 넘어가 주는 것이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명분에 쌓여 있을 때는 사람이 삼엄해집니다. 진지한 거하고 심각해지는 건 다른데 삼엄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옳다는 것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는 것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남포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웃을 수 없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에 또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우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주겠지만 모두를 강제하는 획일성이나 경직성이 명분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표정들이 나쁘군요. 그래서 명분이 결과를 만들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십시오. 여기도 이 표현도 오해 소지가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누리시는 분이 되십시오. 이 교회에 오시거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혹은 교제를 누리시고 봉사를 하거나 봉사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사시는 신앙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이 빛이 비치듯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채워지는 넉넉함이 그렇게 이웃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그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것과 여러분이 넉넉한 것과는 옆 사람들이 보기에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명분, 그러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거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소시민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소시민, 각자 자기 역할을 건강하게 하는 게 급하죠. 근데 우린 애국심, 나라를 위한 기도, 남북 통일 이런 큰 명분을 내세우는 바람에 그러면 책임이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교회, 정치인, 대통령 이리로 가고 자기 몫은 없어지죠. 책임에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자꾸 자기로 돌아오시는 이런 물음과 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소가 이제 좀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아까와 같이 좀 부지런히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하실 분들이 조금 많아졌는데요. 우리 앞에서 먼저 아까 이번에도 먼저 표시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좀 오셔서 동일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재수라고 합니다. 안내사부 지금 봉사하고 있고요. 네. 또 그 3부 성가대도 하려고, 수요예배 성가대도 등록을 했다가 몸이 안 돼서 지금 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질문하시던 그, 아까 그 집사님 중에 혹시 이런 그 집사님께서, 아니, 목사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답변을 하실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 목사님이 한 말씀 정도는 해주실 만한데, 왜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걸 하여튼 살아오면서 많이 깨달았고, 또, 제가 남포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가, 제가, 물론 교회 열심히는 다녔지만은, 이렇게, 정말 맥을 못 잡았어요. 맥을 못 잡다가, 제가, 제 앞에 좀 고난이, 큰 고난이 왔었거든요. 제가 한번 숨도 한번 넘어가 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연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런 물음을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을 인터넷을 통해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답을 찾았고 열심히 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이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삶과 죽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걱정일 뿐이고 겁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곁에 계시니까 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남포교회는 다니지는 않습니다. 야탑에 있는 교회를 둘이 다니고 있는데 큰아이하고 큰아이는 지금 20살이고 그다음에 작은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큰 아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가치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작은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학교에 이제 고등부에 있는데 공과를 할 때 선생님이 둘이랍니다. 공과 선생님이 둘인데 그 두 분이 항상 공과 시간에 공과는 하지 않고 교회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우려 섞인 이야기,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학교의 제자라고 하시던데 한 목사님이라고 예. 그 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되지 않겠냐. 그 부분도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어떤 그런 어떤 주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제도, 규칙, 이게 이제 정치 권력이라 그러는데요.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 서구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국교 이상의 세계의 신앙이라고 믿었죠. 서구 사회가 서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시대에 어느 나라나 서구 사회, 유럽이 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는 당연한 신앙으로 인정이 됐었고 그래서 절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재판이라는 부작용까지 나을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부터 절대 권위라는 것이 종교에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설명보다 지금 명령해야 되는 권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애들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따라야 되는 일들이 있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꼭 성적만, 등수만의 얘기가 아니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걸 필요성을 알았을 때는 이미 써야 되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가 필요하죠. 근데 그 권위가 종교가 무너지자 각 나라들이 국가라는 것으로 절대 권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이라는 말은 절대 권위가 됐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무너져서 미국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미국의 절대 권위는 국가와 민족. 이건 우리 뭐죠? 국민교육헌장에도 우리는 하여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게 절대 권위로 전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반역자고 틀린 거죠, 무조건. 그게 지금 미국은 뭐가 돼 있냐면 이제 변화를 보세요. 가정이 됐죠. 가정이.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답이 없어서 자꾸 옮겨 다니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도 절대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여기는 좀 시끄럽군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옆으로 세지만 한국교회는 열심이 있는 것과 실력이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어느 교단이나 공과 책이라는 것이 수준이 아직 제 눈에 낮습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같이 영어는 죽어라고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만 만나면 영어가 안 나오는 영어가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고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어 교육하는 식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를 만들어내실 것인데 그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의 세대나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땐 한심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었고 그것이 지금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뭐만 남아있냐면 교회는 가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학교는 무서웠습니다. 공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다시피 공부를 못하면 학교가 무섭습니다. 교회는 공부를 못해도 공과 공부를 못해도 무섭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넉넉하게 기르십시오. 이래갖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큰 제 낙관론입니다. 비관주의적 낙관론자입니다. 제가 비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늘 비관스럽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낙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시간쯤 돼서 제가 이제 약간 진행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여러 계시지만 시간은 또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개해 주시는 건 꼭 해 주시고 또 삶과 관련된 질문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질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좀 던져 주시면 훨씬 더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저희가 유익하게 잘 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신 분 먼저
예, 저는 이름은 도진근이고 나이는 이제 56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는 포함이 못 되고 또 여기에 그 청장년 수련회라 그래서 지난주 주보를 보고 제가 사무실에서 또 순장이 물었습니다. 청장년이 아니면 못 오느냐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 와도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사실 수련회라 그러길래 그 옛날 생각하는 그 부흥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자리인지는 모르고 예, 제가 드리는 그 질문을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각자 갖고 있는 신앙의 단계라든가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제 질문이 좀 생뚱맞을지 몰라서 제가 제 간단한 그 신앙 경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1960년대 후반 중반만 해도 대구라는 곳이 굉장히 그 부흥운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속칭 말해서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아버님하고 매일 하여튼 가정예배를 봐야 되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 철학기도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구에는 그때 그렇게 저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부흥회 하면 보통 3박 4일 4박 5일 합니다. 그걸 구매학교부터 쭉 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닐 때도 뭐 학생회장하고 뭐 이래 했는데 제가 집안에서 굉장히 어떤 향학배 어떤 뭐 공부에 대한 그 뒷받침이 많았는지 제가 그 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3학년에 혼자서 서울에 와서 좋은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숙을 오래 했는데 다들 대구에서는 한 명밖에 제가 그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다들 성공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 종소리가 쳤는데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오히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계속 나오면서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서울에 하숙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뭐 수요일날 예배돼도 뭐 안 가도 괜찮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났는데 하루 이틀 빼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중3 때 그까지 아주 그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외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로마스 강의를 하신 그 석 목사님이라는 대만 분이 계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로마스를 읽으면서 그 예정론인과 구원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은 뭐냐 옆에 동생들도 방언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방언은 그냥 확신도 안 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니까 강박감이 오더라고요. 나는 어떤 확신이라는 게 무슨 뭐 방언의 은사나 뭐 이런 게 확실한 어떤 게 뜨거운 게 와야 되는데 아무리 부흥에 가서 뭐 실컷 놀다가 보면 가짜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속칭 말해서 그 무신론이나 니체 같은 데 빠져서 대학 가니까 당연히 교회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지가 한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년을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십니다만 다 장로 권사시고 사돈네 팔촌 다 합쳐서 평신도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여동생들이 보던 책 중에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이 거의 초콜릿색 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게 박 목사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가졌던 어떤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지금도 그 수요일날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8시 늦게 시작해서 여기에 좀 접대하고 이런 게 맞물려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그 질문 드리려고 한 요지는 저는 일찍이 그 정치 쪽에도 많이 발을 들였고 민청학령도 제가 언저리에 있었고 광주사 때도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보자 해서 이 나이에 제가 세 번을 망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복덕방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관 뭐 이런 건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뭔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 조단위짜리를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저는 사실 한 2년 되면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굉장한 어떤 열정도 갖고 있었고 관여도 많이 했는데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업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윽박 찌르고 머리를 쓰는 게 싫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2년 후나 3년 후에 은퇴를 하면서 산을 들어가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들도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혼자 뭐 영성하는 훈련을 가봤습니다만은 이 과연 나 혼자서 산에서 뭐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그때는 뭐 돈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은퇴를 못하는 이유가 벤츠도 타야 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 못 가지만은 저처럼 산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산에서 혼자 잘 놉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까 교회론 뭐 신앙론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커뮤니티나 사회나 국가에 어떤 연관되지 않고 또는 이분 말해서 사업도 하지 않고 내가 산에 가서 둘이 앉아서 열심히 밭이나 갈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만 하는 단계도 과연 이게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 신앙이. 그러니까 좀 더 생뚱맞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들은 참 그 편한 소리도 한다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이나 뭐 이런 집단생활에 대해서는 해볼 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 지원들 보고도 뭐냐면 딱 제가 스케줄 줬어요. 내가 3년 후에, 2년 후에 정리하면 그때까지만 나 돈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저는 이미 결정이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제 시골로 가면 이제 단 한 가지 흠이 매주 이제 밤 차를 타고 이제 여기 와서 또 목사님 성경을 듣고 다시 한 200km 달려가서 가는 것 이외에는 뭐 남편은 올 건데 과연 내 삶을 어떤 그 소로처럼 원론에 나오는 그 삶처럼 자연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만 하고 묵상만 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사실 저는 좀 심각합니다. 예.
그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점쟁이 해달라를 묻다가 이제 우리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제도, 규칙, 이렇게 통제하려고 이제 어떤 공식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떼쓰고 떠넘기고 이제 자꾸 그런 게 돼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 있죠. 그분이 그 뭐 현역 때 너무 그 대접을 받아서 평생 공주로 이제 사느라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못했습니다. 말년에 그가 이제 그 어려운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 돌보면서 말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누고 살고 돕고 사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걱정이세요. 그 뭐 말년을 빨리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고 생뚱맞다 그러셨는데 생뚱맞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고통을 면하고 남에게 폐를 입히지 않으면 다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더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왔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어쨌든 보이는 첫 번째 이유로 저를 꼽습니다. 저 때문에 왔다.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 지금도 그걸로 힘을 얻고 산다. 그럼 저는 굉장히 놀래요. 저는 자라날 때 한 번도 우월감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열등감 속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았어요. 어느 해인가 청년일보, 그러니까 대학부에 초청을 받아서
겨울 수련회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갖고 끝에 여기까지 오셨는가 해서 난 정말 대강 살았고 생각 없이 살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현실과 스스로의 은사의 한심함에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해 주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차별하자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형통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게 하시지만 행복하게 하십니다. 참 고마운 인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어디 아프시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자식이 속 썩인다던 얘기도 안 하시는데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 오셔서요. 저 차량 봉사 좀 하세요. 주차 봉사. 아 그거 안 해요. 노송.
죄송합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론 저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아파트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도 많이 팔아먹어갖고 지금도 아파트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차도 할 수 없이 회사 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한다는 것은 몇십억을 갖고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딱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그 연금 받는 거에 비해 한 달에 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면은 난 간다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말씀하시듯이 자식들도 애 안 먹이고 뭐 내가 그 사업이 다 물론 지금 크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이건 정리해서 다 주고 난 가져갈 때는 정말 가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은둔자적인 어떤 수도승 같은 어떤 사회를 바라주는 하나님만 명상하는 이런 신앙생활도 과연 타당한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예.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보람있게 사십시오. 도 선생님 살아있는 족족을 누군가 옆에서 알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생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시니까 박수도 터지고 그러는데,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뒤에서 한번 좀 앞으로 쭉 나와보실까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렇게 손든 세 분 까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예. 일단은 요 세 분으로 1차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해야겠다는 분이 있으면 손을 저 천정까지 들면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장년부에서 있고요. 지금 초등부에서 또 초등 3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권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형제가 많습니다. 형제가 8남매인데 신앙생활 하는 형제도 있고 안 하는 형제도 있고 또한 부모님도 뭐 신앙을 가진 분도 가졌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가졌다고 하기도 뭐하고 뭐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분들한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각가지 이제 갖게 되는 궁금함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선택하고 저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저분들이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요. 저도 이 교회 나와서 많은 궁금증을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혀가지고 솔직히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하는 강의 때 그 문제는 잠깐 다루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고 저희 이제 많은 사람이 그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와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진지하게 이 답을 해요. 정말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없대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한 적은 있는가? 있대요. 뭐라 그랬냐. 자녀들 보고는 나가라 그랬대. 그럼 천국 갔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자는 분이에요. 이거를 법칙에 갖다 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놓치고,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걸 놓치고, 이제 예정론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데, 그것이 법칙이 돼서, 우리가 시원하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시원하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되냐면 스스로 오늘 다 거기 저촉될 수 있는데 내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인과론으로 가도 그거 좋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떠넘기는 것도 좋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거 뭐냐면 그럼 난 뭐 해? 하는 문제가 남는데 열심히 사셔야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기 싫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 놓으세요. 걱정 말고 놀다가 다시 오세요. 바람 쐬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길게 가는 싸움인데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 이렇게 유연성이 없고 굵지가 않습니다. 날카롭기만 해요. 날카롭기만 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골프 치는 시대가 돼가지고, 같은 업종에 속한 사람끼리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치는 일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어느 그런 시장에 있는 어느 업종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평소에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래요. 근데 골프를 치러 나가면 속이신대요. 다른 땐 그렇게 존경스러운데 승부에 걸리면 그러신대요.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가 돼서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이기고 싶고 실력이 안 되면 속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속여도 되는구나. 그렇게는 안 들었겠죠. 그렇다고 멋대가리 없이 속여서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인생을, 인간을, 신앙을, 하나님을 모르는 소입니다. 하나님 우수십니다. 속임은 아마 가려주실걸요. 거기다 조명 비추지 않고. 왜 그런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는가? 제가 아까 얘기한 큰 틀을 정치, 경제, 사회, 국가, 민족, 명분, 의리 이거보다 더 위에 더 크게 무한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다음 아까
네, 이어서 아까 요 네, 앞에 좀 나와 주실까요?
그 예비 장년부고요. 예. 내년에 여기 오면 아마 장년부 신분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제 이름은 황국진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너무 진지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한 지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자꾸 눈물이 날라서. 그 13년 정도 되는데, 예전에 뭐 신칼빈주의니 어떤 직업설명서니 이런 것들에서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 학문을 하는 것이 그냥 밥을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장으로서의 어떤 내용이니까 그것을 그 안에서 편만해지고 뭐 그 풍성히 그걸 누려야 된다라는 식의 공부를 이제 대학교 때 하고 한 97년도에 졸업을 해서 제 분야에서는 그 일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한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이제 딜레마가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일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저 나이 때에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알죠.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대변한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럽고요. 그 힘든 노동, 그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려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거의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 10년 이상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제가 이루고 싶은,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은 여기 있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자니 그 가정도 그렇고 어떤 제 어떤 신앙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할까요? 하여간 그런 쪽에 어떤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그냥 그 툭 까놓고 얘기해서 종말론적으로 직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와 직업이라는 이제 학문과 뭐 기술과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열성을 쏟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자리매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실적인 질문이 됐죠. 직업의 어느 만큼 말하자면 헌신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은 대치된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죄성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 자체가 악의 근원이지는 않습니다. 악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다수가 그리고 태어날 때 다 죄성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주된 흐름이 죄성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악의 존재이거나 화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참다운 직업정신을 가지는 것, 기업을 하거나 직업에 충성하는 것을 신자로서 회복하는 것 전체가 신앙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춰야 되는 것처럼 가로등길이 모여있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그렇게 만나야 되고 그럴 때는 저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 없고 너무 많은 요구를 받고 세상은 이제 전문화되면서 여러분들 겪으시는 직업병이라는 것이 전문화되면서 그 조화라는 게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기형적인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업병이라는 게 어디서나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상이 요구하는 직업병의 기형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이거는 못 견디겠다 싶거든 획기적인 그 변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조건을 주십시오. 좀 더 나은 다른 것으로의 변환을 허락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까 요 앞쪽에서 한 분 더. 네, 앞쪽 나오실까요?
네, 청년 3부 회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감히 직분을 말한 거는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청년산부가 작년 그 가을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인원이 와 등록을 해서 지금 거의 100명 이상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처음 등록해서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인사가 되어지냐면은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고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를 추천해서 왔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많이 분란이 일어나서 그 정말 그 말씀 있는 교회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오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청년산부들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간략하게 청년산부를 소개하자면 만 28세 이상의 미혼 여성, 남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을 못한 청년이 아니고 결혼을 안 한 청년. 네. 하기는 하지만 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제 자신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청년들인데 네. 요새는 지금 이제 좀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 나름대로의 해석은 왜 이렇게 박인성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왔는데 빠져나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애정은 많이 갖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애정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닌가. 예, 요즘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들 청년 시절 때에 간사님도 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우리 남부 청년들한테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렇다면 목사님이 청년 1, 2, 3부를 위해서 이렇게 장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5년이 됐습니다. 남포교회 온 지 2005년에 왔으니까 5년 했는데 한 번쯤은 그 수련회 때 목사님 초빙해가지고 그 세미나가 목사님이 해주시지 않으실까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째는 해주시겠지. 3년째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회계장 임기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의 획을 긋는 거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듣는 게 소망인데 제 입대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되면은 2010년에라도 꼭 바쁘시니까 지금 이제 2009년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는데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청년들 1, 3부를 위한 그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세미나 청년들을 향해서 그 세미나 계획을 2010년도 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약속을 두 가지 꼭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니까 부를 때 가라. 이제 전 하나님이 저를 조금 특이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때 제 반응이 아주 특별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 어떤 개인에게 드러나는 때와 이렇게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대 위에 세워서 하시는 일이 있고 관중석에 앉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이 주일날 교회에 전혀 모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것이 예배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와서 간청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양면으로서 참 놀랍습니다. 제가 왜 안 가겠습니까? 남포교회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담임 목사 겸 주일학교 교장이니까 당연히 갑니다. 그럼 뭐 2010년에 보십시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마치고 얘기들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거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것도 있고 특히 아직 그 교회 우리 교회 나오시기는 하지만 장년부나 어느 봉사부서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오늘 힘내시는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 아주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번듯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묻혀있는 길을 걸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같이 컸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제가 훌륭한 대접을 받을 줄은 평생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푸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말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돼.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하십시오. 넉넉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간절함과 내 조급함보다 훨씬 크시다 하는 거 기억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 전에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인 질의 응답으로 받아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아니면 벌써 11시가 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자긴 틀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셔서 그 작년 1부, 2부 또 뭐 필요한 인원끼리 모이셔서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여러분 받으신 것 같이 복음주의에 대한 강의를 내일 할 텐데 거기에서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현실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겁니다. 무작정 비판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옹호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그리고 먼저 앞서 믿은 나라들의 현실들을 보면서 정당한 비평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 시대와 우리 한국 교계를 정당하게 바라볼 눈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과 책임도 함께 하고 싶으니까 내일 기대하시고 오늘 저녁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는 인생이 없으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도 없고 기적이 아닌 순간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불러 모으시고 함께 자리하게 하신 열심과 헌신의 진심에 찾아오시고 이 밤 저들을 묻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귀한 특권 허락받는 참으로 기적의 밤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정성과 헌신과 안타까움과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